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다. 공덕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님 고전. 고전 읽기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덕을 너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나 이거 해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헌신처럼 버려라.
그렇지. 내가 좋은 뜻으로 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내라.
그렇죠.
예.
자, 이게 보왕산매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두 개를 읽어드렸습니다.
아이, 너무 구원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점점 더 멋져지시는 것 같아요.
자, 너무...
고전읽기 참여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고전읽기는 문자 참여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러니까 우물정의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댓글이나 읽고 싶은 고전,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 첫 곡 듣고 올게요, 선생님. 네,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Let me be there.
우리 고전 소설에서 만나는 지혜와 재미, 박시전입니다. 이희구 씨는 박시전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기억나세요?
기억 아주 간단하게 나죠. 뭐 그냥 못생겼고.
맞아, 못생겼어요.
뭐 나중에 뭐 이뻐지고.
이뻐지고.
뭐 전쟁 때 어떻게 했고 이런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박시부인전을 구본영 선생님하고 읽으면 색다를 거라는 걸 전 알아요.
아,
왜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음식도 평소에 그냥 그렇게 먹던 거 좋은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왜 더 맛있지? 왜? 그런 것 같은 거. 네.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네.
우선 뭐 박시부인 전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박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네. 생각에는 아마 박시전이 맞을 거예요. 박씨의 부인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통칭 호칭으로 보면 아마 박시전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조 때 있었던 두 달간에 거쳐서 겨우 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고려 때 몽골과의 항제는 한 40년,
네.
임진왜란은 7년. 근데 이건 이 병자호란은 두 달 만에 왕이 항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백성들은 뭐 타격이 별로 없었지만 가장 치욕적인 이제 전쟁이 됐죠. 그래서 부글부글 막 끓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저버렸지만 정신적으로 이 피폐감.
네.
그리고 이 자존심의 붕괴, 그것도 예. 오랑캐들에게 당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무슨 정신적인, 뭐, 또 비춰, 내지는 그 뭔가를 진정해 줄 만한 것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바로 군담 소설 중에서 바로 이 박시전입니다.
아.
아주 특별한 거는 이 박시가 여인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아주 뭐 기가 막힌 못하는 게 없을 만큼 대단한 이제 그 이 홍길동 같은 여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속에서나마 청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네.
그 백성들의 정서적 부분이 잘 나타나는 소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병자호란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그냥 민심을 그나마 좀 통쾌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렇죠,
것.
네.
자, 그렇다면은 고전에서는 이례적으로 아주 못생긴 여자의 주인공의 대명사 이 박시전에서 퀴즈를 내드릴게요. 이 박시전은 박시전에서 이 박시는 장에 가서 삐쩍 마르고 아주 못생긴 이것을 300냥씩이나 주고 사오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박시부인이 사오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송아지, 2번 망아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스파 이용권을 보내드릴게요. 왜 하필 이렇게 못생긴 이것을 사오라 그랬을까? 그렇죠, 선생님?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박씨 분인전을 일단 펼쳐볼게요. 때는 조선 인조 때였고요. 좌의정을 지낸 이득춘은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서 백성들의 칭송이 아주 자자했어요. 근데 이득춘에게는 시백이라는 외아들이 하나 있게 되죠. 근데 시백 역시도 사서삼경을 줄줄줄줄 외워대니까 이 대갓집 만화님들이 모두 다 시백을 사이삼으려고 아주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백의 임자는 아주 전혀 엉뚱한 데서 정해지고 맙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북나레이터 백운철 씨와 함께합니다.
하루는 이득춘이 사랑에 홀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갈건의 배옷 차림으로 찾아왔다. 이득춘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의복은 초라했지만 용모와 거동이 비범해 보였다. 어쩐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신선세계 사람 같았다. 이득춘은 공손히 예절을 갖추고 성명을 물었다.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라고 합니다. 상공의 높으신 덕을 듣고 한번 뵙기를 원하여 왔나이다. 말하는 것을 들으니 박처사는 신선 같은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오, 손님께서는 신선 세계 사람이요. 나는 이 티클 세상 사람입니다. 신선의 세계와 인간 세상이 엄연히 다른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시니 황공하오이다. 이득춘은 귀한 술과 좋은 안주로 박처사를 극진히 대접했다. 박처사가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상공께서는 바둑과 퉁소에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나 또한 바둑과 퉁소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상공의 솜씨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 부끄럽습니다. 나는 속세의 사람인데 어찌 도인께 미칠 수 있겠습니까? 박처사가 은근히 웃으며 또 한 번 구원했다.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재주를 보여주소서.
이득춘은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아, 그동안 수많은 이들과 퉁소와 바둑을 겨루었으나 아무도 날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 박처사는 신선과도 같은 사람이니 그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봐야겠네. 이득춘과 박처사는 먼저 바둑을 두세 차례 두었다. 이득춘은 온 정신을 쏟아 한 수 한 수를 어렵게 두었으나 박처사는 별 생각 없이 건성건성 두었다. 그런데도 박처사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득춘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술을 몇 잔 즐겁게 나눈 뒤에 퉁소 불기를 했다. 이득춘이 먼저 퉁소를 보니 그 소리에 취한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박처사는 손뼉을 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는 박처사가 퉁소를 잡고 꽃나무를 향하여 보니 돌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꽃나무를 휘감았다. 어느 결엔가 꽃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다. 이득춘은 신기함을 이기지 못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탄과 칭송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바둑과 퉁소로 여러 날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박처사가 이득춘에게 넌지시 말했다. 이댁 자제가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볼 수 있다면은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득춘이 아들 시백을 불러 박처사에게 인사를 시켰다. 박처사는 시백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감탄했다.
어허, 진실로 귀히 될 사람이로다. 머리는 봉황이요, 얼굴은 용 아닌가. 훗날 반드시 재상에 오르리라.
이어서 이득춘에게 말했다.
실은 내가 대개 온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나이는 16이고 재주와 덕이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이 정한 사위감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제분을 배우니 내 딸의 배필로 저만한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외람되오나 내 딸과 혼인하기를 정하나이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이득추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 사람은 행동거지가 비범하고 신기한 재주가 많다. 이 사람의 딸이라면 그 역시 재주가 많을 것이야. 내 자식을 이 사람의 사위로 삼는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득추는 주저하지 않고 허락하며 말했다. 나는 티끌 세상의 사람입니다. 저사께서 신선 세상의 높은 덕으로 이렇게 정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관대하시니 그 덕을 어찌 칭송하지 않으리까.
박처사는 즉시 손금을 짚어보았다.
아무 달, 아무 날이 예식 치르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부디 절차를 요란하게 하지 말고 단추리하여 금강산으로 찾아오소서.
아, 제가 이럴 줄 알았죠.
아니, 뭐 그 먼 금강산에서 아무 용건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박처사가. 근데 시백을 사위감으로 딱 점찍어 두고서 딸을 결혼시키려고 온 거였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선생님, 그 옛날에는 당사자 의견도 안 물어보고 어른들끼리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냥 해버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아요, 그런 게.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요즘 같아서는 뭐 그 사람을 많이 알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얼굴 서로 보고 막 이러잖아요. 조선시대 결혼상대자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른 커플들은 이 장벽을 넘어가지고 이 사랑의 결실을 맺느라고 고생인데 이 이득친과 아들 시백의 고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금강산으로 오라는 말만 믿고 금강산 숲속을 헤맨 지가 3박 4일이 됐대요. 이건 너무 헤매가지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포기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는 찰나에 박처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산속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뭐 물 한 잔 떠놓고 신랑 신부를 맞절하는 걸로 결혼식이 5분 만에 뚝딱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이득춘이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난 첫날, 날이 저물어 일행은 주막에 들렀다. 이득춘과 신랑 신부는 한방으로 들어갔다. 신부가 뒤집어 쓰고 있던 비단 호쪼고리를 벗어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다. 이득춘과 시백은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얼굴은 이끼로 덮인 달덩이처럼 빡빡 얽었으며 낯빛은 검고 붉었다. 머리털은 짧고 몹시 구불구불하였으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만큼이나 좁았다. 눈썹은 두치에 가까운데 눈은 실 드나드는 바늘 귀만 했다. 코는 험한 바위 같았고 나발 같은 입은 두 주먹을 넣고도 남을 만큼 큰데 그 코와 입이 한 대에 닿아 있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한 생김새였다. 이득춘과 신랑 시백은 한 번 보고는 다시 볼 엄두를 못 냈다. 간과 쓸개가 떨어질 만큼 놀라 정신이 아득하고 두 눈이 침침했던 것이다. 이득춘은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했다. 이토록 끔찍하게 생긴 용모라면은 당연히 낳은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을지언정 어찌 남의 집에 시집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박처사가 나를 보고 혼인을 하자 하였으니 며느리에게 반드시 사연이 있을 것이야. 또한 내가 박대한다면 버려진 사람이 될 것이니 어쩌겠는가.
내가 며느리를 귀하게 여겨야 복이 따르리라. 이득춘은 도무지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아들 시백에게 말했다. 신부를 보니 내 집안에 복이 많고 너에게 큰 경사가 있을 것 같구나.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시백은 아버님 말씀이라 감히 대꾸하지 못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어이없고 황당했다.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오니 일가 친척은 물론 한양의 대신댁 부인들이 신부를 구경하겠다고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신부가 비단 호쪼고리를 벗으니 본 사람 모두가 기막혀 했다.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이 침 뱉는 사람까지 있었다. 구경꾼들은 비웃음을 머금고 끼리끼리 수근거리다가 일시에 물결같이 물러가 버렸다. 하지만 이득춘은 얼굴에 온통 기쁜 빛을 띠고 손님들에게 신부의 덕과 행실을 자랑하느라 바빴다. 이득춘의 부인 강씨가 참지 못하고 불평했다.
아이고, 어째 대감께서는 그래 한양의 수많은 규수 다 버리고 허망한 산중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자식 일생을 그렇게 그르칩니까요? 예? 아이고, 남보기 부끄러운 일이고 지방일 망칠 일이에요. 당장 돌려보내고 다른 가문에서 어진 며느리 얻읍시다.
이득준이 크게 노하여 강씨 부인을 꾸짖었다.
어허, 아녀자가 아무리 미인이더라도 행실이 되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오. 양귀비는 천하제일의 미인이었으나 행실이 못되어 나라를 망하게 하였소이다. 우리 며느라기는 비록 얼굴이 흉하게 생겼으나 행실이 훌륭하니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틀림없어. 또 우리 부부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면은 자식과 집안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겠소? 저 며느리를 얻음으로써 이제 우리 집안이 빛날 때를 만난 것이오. 부디 며느리를 박대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오. 그러나 강씨 부인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며느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 갈수록 미워하게 됐다. 시백 또한 신부를 끔찍하게 여겨 신부의 방에 전혀 발길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신혼재미는커녕 독수공방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렇게 되니 종들마저 박씨를 업신여겼다. 박씨를 깔보고 아무렇게나 대하였으며 일부러 심술을 부려 골탕을 먹이기도 했다. 박씨는 외롭디 외로운 여인이 됐다. 슬픔을 머금은 얼굴로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박씨를 더욱 미워했고 박씨를 욕하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다만 대감을 무서워하여 면박을 못할 뿐이었다.
제가요, 백운철 씨가 박씨 부인의 용모에 대해서 막 낭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 구본영 선생님이 그린 거야, 박씨 부인을. 참,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용모였던 거예요. 이게 장기판에 장기나 돼야지, 아우, 이것 좀 물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물를 수도 없고, 참, 이건 진짜 팔짝 뛸 일이에요.
여기 묘사된 대로 내 그려봤더니, 내 시백의 마음을 이해가 돼. 선생님. 도저히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안 되지. 그건 정말 안 되죠. 근데 뭐, 이왕이면 좀 얼굴도 이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시아버지하고 시백이 아주 깜짝 놀랐을 거야.
그럼.
어떡하면 좋아.
망한 거지.
아니 근데 시아버지는 분명 이게 무슨 재주가 있을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그 박처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음악을 하거나 뭐 퉁소를 불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믿었으니까
예.
그 사람 딸이면 될 거다. 뭔가가 있을 거다.
예.
아, 근데 뭔가가 있어요. 그죠?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기다리면 이게 찾아오는 건데 사람들이 그 때를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미는 이렇게 선, 추는 악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네.
그 틀림없이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 다 잘못됐다 그래. 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네.
남자들이 좀 이상하거든. 못 낚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좋은 여자, 미쁜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문제.
자, 오늘 퀴즈 다시 드릴게요. 박씨 부인은 이 장에 가서 삐쩍 마르고 못난 이것을 무려 300량씩이나 주고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걸 사오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박씨 부인이 장에 가서 사오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송아지, 2번 망아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은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음악 듣고 옵니다. 박혜경, 뭉개구름.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전 박시전을 읽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인 이득춘은 며느리를 되게 사랑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
글쎄 말이야. 예. 자기가 저질렀으니 뭐 사랑해야지. 빼도 막도 못하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근데 통 발길을 안 하니 이것도 큰일이네요.
아니 발길 네. 못하게 생겼어 지금. 어떻게 아버지 말을 좀 들어오려고 해도
네.
아, 이거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
마음이 안 가는 걸
마음이 안 가는 걸.
그래가지고 박씨 부인은 매일같이 독수공방 외로운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박씨 부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하게 있네요.
별 수 있겠어. 이게 뭐 별 수가 없잖아. 이게 우선 남편이 안 오고 종들이 그
무시하고 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냐고 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박씨 부인이 한번 날아 확 하고 그 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속에 품고 있는 자기의 재주
네.
그리고 기질 이제 그 자기만의 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못생기면
네.
이렇게 천대를 받지만
예.
사실 거기에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속에 있는 게 한번 이렇게 그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 그게 모든 거를 다 그 뒤바꿀 수 있고 자기의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껍데기죠.
네. 진짜 껍데기예요, 이거 선생님.
그렇죠.
나중에 얘기 들으면
예쁜 껍데기예요.
예. 자, 현모양처의 모델하면 사실 우리가 뭐 신사임당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처럼 조선시대의 노라로 불릴 만한 그런 여성은 없나요?
아, 뭐 왜 뭐 어우동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그러네요.
있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어우동은 좀 너무 야하지만
예.
품격 있는 야한 그 이 아름다운
예.
그 여인으로 이제 황진이
맞죠. 아,
황진이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또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 보름달 같기도 하고
네.
대나무를 지나는 바람 같기도 하고 아주 그 미묘하게 아름다운.
아유 네. 우리 선생님 또 빠지셨네. 상상하시면서.
빠졌어. 아주 아름다워요.
네. 박씨 부인이 역시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보이지만요. 이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박씨 부인이 누굽니까? 이거 금강산 신선의 딸이에요. 시아버지 이득춘이 입궐할 때 입는 화려한 이 조복 있잖아요. 그 조복을 하룻밤 사이에 뚝딱 지어내기도 했던 박씨 부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비로 먹은 망아지 한 마리를 아이고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네. 비싸게 사오라고 하는데요. 무슨 신기한 재주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죠.
이득춘은 며느리의 재주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따르기로 하였다. 대감의 명을 받은 종들은 이상하게 여기어 수군거렸다.
아이 말이야, 대감께서 말이 나와 있는 줄은 어찌하시고 또 그 중에 비루 먹은 망아지가 있는 줄은 또 어찌 안단 말이야.
다음 날 종들이 300량을 가지고 가보니 과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비루 먹은 망아지 한 마리도 끼어 있었다. 종들이 말 주인을 찾아 물었다.
이 망아지 값 얼마나 하오?
이 좋은 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망아지 값을 물으시오.
우리 대감께서 이 망아지를 사오라 하시었소. 여기 300량 받어.
말주인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망아지는 겨우 단량밖에 안 돼. 300량이라니 당치도 않소.
그 터무니없는 값을 받을 수는 없어.
하이, 우리 대감의 명이니 여러 말 말고 300냥을 받으시오.
말주인은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며 말을 팔지 않겠다고 버텼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실랑이를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그 참으로 구경거리로세. 말 중에서도 가장 못난 말을 두고 이 300냥이 이게 웬 말이야. 그 큰 돈에도 굳이 못 팔겠다는 주인이나 한사코 사겠다는 사람이나 그 우습기는 마찬가지구나.
종들은 말 주인을 어르고 달래어 겨우 100냥의 망아지를 샀다. 나머지 200냥은 몰래 저희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입을 맞췄다. 이득춘이 며느리에게 망아지 사왔다는 말을 전했다. 박씨가 이득춘에게 와서 여쭈었다.
그 말은 300냥을 주고 사야만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값으로 100냥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말 주인을 찾아가서 나머지 200냥을 마저 주고 오라고 하소서.
이득춘은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며 즉시 사랑에 나가 종들을 꾸짖었다. 종들이 겁에 질려 바른 말을 하였는데 과연 며느리의 말이 딱 맞았다. 이득춘은 방에 앉아서 밖에 일을 훤히 내다보는 며느리의 신기한 재주에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종들이 200냥을 들고 급히 말 주인을 찾아가 화를 냈다.
당신이 말값을 안 받는 바람에 공연히 우리가 꾸중을 듣지 않았어.
종들은 말 주인에게 200냥을 억지로 쥐며 말했다. 이득춘은 며느리에게 들은 대로 종들에게 명했다.
한 끼니에 쌀 서대, 보리 서대, 참깨 서대씩을 넣고 죽을 수 망아지를 먹이되 앞으로 3년 동안 한결같이 하여라.
비루먹은 망아지는 3년이 되자 훌륭한 말이 되었다. 몸통은 용 같고 머리는 범 같고 달리는 모습은 구름이 나는 듯하였다. 박씨가 이득춘에게 여쭈었다.
아버님, 아무 달 아무 날이 되면은요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말을 서대문 밖에 메어두면은 사신이 보고서 이걸 당장에 사자고 할 것입니다. 말값을 물으면은 3만냥이라고 하시옵소서.
어? 어허, 그 값이 지나치지 않느냐?
아유,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범과 용 같은 말입니다. 예, 조선은 불과 수천 리밖에 되지 않고 또 중국은 수만 리이오니 이 말은 중국에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신은 값이 많든 적든 이 말을 사려고 할 것이오니 3만냥은 오히려 적게 받는 것입니다.
과연 박씨가 말한 때가 되자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조선의 벼슬아치들이 다 서대문에 나가 사신을 맞이하였다. 서대문에 당도한 중국 사신은 말을 보자 깜짝 놀라더니 말 주인을 찾았다. 이득춘의 종이 나아가 무릎을 꿇자 사신이 말했다.
이 말은 팔 것이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아직 팔지 못했습니다.
값이 얼마인가?
3만냥입니다.
3만냥이라면은 이 말값으로는 오히려 싸구나.
중국 사신은 한양성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3만냥을 내어주었다. 이득춘은 며느리 박씨를 칭찬하며 그 신기한 재주에 거듭 탄복하였다.
자, 박씨 부인이 신통력을 발휘한 게 또 있습니다. 남편 시백이 장원급제한 것도 다 박씨 부인 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그 시백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됐는데 이 남편한테 신통한 연적을 챙겨주고 이것으로 시험을 보면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백이 이제 이 신기한 연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일필휘지로 써 냈더니 이제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집안이 온통 잔치 분위기가 되고, 그렇지만 이 박씨 부인은 피화당,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피화당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주 외롭게 이렇게 보내고 있죠. 아직까지 제주만 좋아하고 박씨 부인이 제주의 열매만 따먹고 그 시댁은 여전히 정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아유, 자기 박대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연적까지 챙겨주는지 참.
근데 또 당해 넓... 나중에. 그래요?
박씨 부인 마음도 넓어요.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아, 박씨 부인은 장에 가서 삐쩍 마르고 못난 이것을 300냥씩 주고 사오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박씨 부인이 사오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송아지, 2번 망아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아, 박씨 부인이 시집 온 지 어느덧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금강산에 박처사가 딸을 보겠다고 한번 다녀갔는데요. 아버지와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쏙닥쏙닥쏙닥 하더니 박처사가 떠나고 난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박씨는 깨끗이 목욕하고 뜰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씨는 하늘을 우러러 오랫도록 빌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하늘이 무슨 조화를 부리려는 듯 밤새 피화당 주위가 신기한 기운으로 일렁거렸다. 박씨는 동이 틀 무렵 깨어나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박씨를 쳐다보니 못생긴 박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떤 여인이 옷 같은 얼굴이며 달 같은 자태로 단정히 앉아 있었다. 개화는 너무 놀란 나머지 까무러치고 말았다. 여인의 몸에서 풍겨나온 감미로운 향기가 개화를 깨웠다. 박씨는 어디로 가고 이런 미인이 나타났단 말인가. 개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지만 놀라움은 좀처로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허물을 발견했다. 그 허물은 참으로 보기 흉하던 박씨의 얼굴이었다. 선녀 같은 미인이 말했다.
내 간밤에 허물을 벗었으니 대감께 여쭈어 옥함을 짜주시라고 하여라.
개화는 서둘러 나가 대감을 배웠으나 너무 좋은 탓에 말이 잘 나오질 않았다.
무슨 일로 그토록 좋아하며 말을 못하느냐.
개화는 간신히 입을 열어 박씨가 허물을 벗고 변한 일을 전하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득추는 급히 개화를 따라 피화당에 들어가 보았다. 과연 전에 없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또 처음 보는 여인이 한 송이 꽃처럼 앉아있었다. 보름달처럼 예쁜 얼굴에 진주같은 입술, 아리따고 우아한 몸매, 눈이 부실 지경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천하제일의 미인으로 이름이 드높았던 서시나 양규비, 달나라 궁전에 산다는 선녀 항아도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할 듯 싶었다. 박씨가 옷구슬이 굴러나는 듯한 목소리로 아버님께 여쭈었다.
제가 간밤에 허물을 벗었습니다. 옥함을 짜주시면 제가 벗은 허물을 담아 좋은 땅에 묻으려 하나이다.
이득추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아득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종에게 사람을 불러 옥함을 짜서 피화당에 들여보내라 이고는 안으로 들어가 강씨 부인과 시백에게 박씨가 허물 벗은 일을 전했다. 강씨 부인을 비롯해 집안 식구들이 다투어 피화당에 가보았다. 과연 선녀의 얼굴이며 꽃나무와도 같은 자태였다.
오, 사람이라면 저렇게 예쁠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라면 선녀로구나
하며 보는 사람마다 기절할 듯 놀라고 신기해하였다.
야, 드디어 벗었어요, 선생님.
이제 일대 변신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저 고전 속 안의 변신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전뿐만 아니라 이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플롯이 이제 다 그런데.
네.
주인공이 이제 여러 사건과, 이런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네.
이제 조금씩 성장하죠. 성장하고 자라고 이렇게 되면서 그 나름대로 성숙한 어떤 매력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박씨 부인의 이제 이 변신도 우리가 보면 이게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이제 속의 아름다움과 재능이 이제 더 이상 속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밖으로 이렇게 이제 쫙 스며 나온 거죠. 그래서 드디어 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도 이 마흔이 되면 그 사람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전체가
네.
하나의 인격과 인품이 밖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바로 마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씨 부인은 네.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박씨 부인이 허물을 딱 벗었는데 이 시백이 못생겼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쁘다고 또 이렇게 다가가고 그러면 참 속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시백 같은 사람이
네.
남자들의 이게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거예요.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시백이 가가지고 이제 또 얼마나 또 이 가사냐 네.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게야 이게.
그래요, 좋습니다. 시백의 태도 좀 한번 들여다보죠.
이러구로 날이 저물자 시백은 불이 나게 피화당으로 갔다. 문틈으로 엿보니 박씨는 촛불을 밝히고 단정하고 씩씩하게 앉아있었다. 시백이 방문을 활짝 열고 성큼 들어가려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걸음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슬그머니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얼어붙고 가슴이 답답하고 도무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겨우 한 발짝 다가섰다가 얼른 빼고 뒷걸음질 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였다. 박씨는 마음속으로는 재미가 나서 웃었다. 그러나 곁으로는 더욱 몸을 씩씩하게 하여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백이 마침내 눈을 질끈 감고 박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입술에 쇳덩이라도 달린 듯 입이 무거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박씨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박씨는 고개를 수그리고 단정히 앉아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았다. 시백은 박씨를 박대하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서 부끄럽고 미안했다. 얼마나 단단히 한이 맺혔으면 눈길 한번 주지 않겠는가. 시백과 박씨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바위처럼 굳어있는 사이 날이 밝아버렸다. 시백은 사랑으로 나가 부모님께 문안을 올렸다. 이득춘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정하게 밤을 보낸 줄 알고 몹시 기뻐했다. 그날도 시백은 하루 종일 피화당 근처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해가 지기를 조바심하여 기다리며 수없이 다짐했다. 오늘 밤에는 그동안 박대한 걸 빌고 네 용서 받아야겠다. 이윽고 저녁녘이 되자 시백은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박씨 방으로 들어갔다. 마음을 졸이어 갑갑한 증세는 어제보다 조금 덜하였으나 역시 어제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박씨가 천리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박씨의 얼굴만 많이 쳐다보며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기를 여러 날 하였다. 시백은 쇠로 된 몸뚱이가 아니오 돌로 된 마음이 아니었다. 큰 병에 걸린 듯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여 초췌한 몰골이 되었다. 시백은 부끄러워 자기가 그렇게 된 까닭을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박씨가 혼자만 알고 모른 채 하니 부모와 집안 식구들은 시백의 병을 몹시 걱정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저녁 무렵에 개화로 하여금 시백을 불러오게 하였다. 시백은 박씨가 부른다는 말을 듣자 죽을 것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피화당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급히 달려갔다. 박씨가 말했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려서는 글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를 현명하게 거느려서 집안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만 생각해서 저를 흉물스럽다 하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부모님께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미혹하여 부인에게 한없는 슬픔을 끼쳤소. 부인이 이렇듯 화를 풀어주니 나 참으로 고맙소.
시백, 좀 그러네요. 이럴 때
더 이따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두 페이지만에 영성을 읽었어.
아, 선생님 요즘은 초 스피드 시대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책장 두 장 딱 넘기면은 빨리 용서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못 견뎌요.
못 견뎌.
예.
하여튼 용서해줬어.
그래요. 어쨌든 예쁜 여자는 다 용서가 되나 봐요. 예, 천하의 박색에서 조선팔도 최고의 미인으로 변신한 박씨 부인. 박씨 부인의 반전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허물을 벗은 박씨 부인의 진짜 활약은 내일 펼쳐진대요.
그렇지. 이제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죠. 지금까지는 이제 박씨 부인의
전반전이었군요.
변신하기 이전. 네. 그리고 변신한 이후가 네. 대단하죠.
그렇다면
가는 거죠.
축구로 친다면요. 오늘은 전반전 하고요. 내일 박씨 부인 후반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골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 위험할 수도 있는 도전을 행동으로 옮길 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을 9999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등의 책으로 유명한 한비아 씨의 말입니다. 한비아 씨는 책보다 인생에서 베스트셀러인 분인 것 같아요. 그녀는 오랜 여행 생활을 마치고 구호단체 김굿 구호팀장으로 유엔 구호기금 자문위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비아 씨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창비에서 재미있다 우리 고전 박씨 부인전을 드립니다. 선생님, 오늘의 퀴즈 발표 시간입니다.
예, 박씨 부인이 비싸게 사오라고 한 거. 비로 먹은 망아지였죠.
망아지였습니다. 네. 나중에 10배도 넘기나요?
100배.
100배인가?
300량에 사다가 3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배. 아주 장사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퀴즈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 많이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일기 공개 특강 안내해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우리 일상 속으로 끌어들여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스 신화 전문가로 불리는 건국대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고전 읽기 공개 특강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
오는 10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고요. 장소는 홍대 2호선 전철역 부근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열립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자세한 공지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낭독해 주신 우리 북나레이터 백운철님.
네, 감사합니다.
자, 고전읽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으시면서 고전읽기 지금까지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